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이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후생, 곧 죽음 이후 삶이 요청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칸트가 왜 사후생이 요청된다고 말했는지 제가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죽은 후에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던 일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을 천국에서 알아보고 그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로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몸의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놓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게 그분을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들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죄가 드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의 본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 본을 따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행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성적인 불결함과 불순종의 종으로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리 아무 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던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에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수량 한마디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소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리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채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자사나 속건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Come the Father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e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Give me sounded, sounded, sang that glowing chants of song. Praise the mountain, fix upon it, mount of Zion, changing love. 주의 크신 동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특히 귀한 분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애의 상대를 골라도 나보다 나은 존재를, 친구를 사귀어도 나보다 나은 존재를 기대합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귀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도 웃고, 버스 안에서도 웃고, 사람들이 쳐다봐도 웃고,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라고 손가락질해도 웃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행복감에 휩싸이고 온통 이 세상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감격이 연애하는 남녀간의 사랑만 못하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등이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도 사랑의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밤중에도 사랑의 찬가를 불렀고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의 노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의 생애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그 감격은 없어지지 않았음을 그의 서신들 속에서 봅니다. 오늘 나의 받는 사랑이 바울만 못할까? 우리는
울고 웃는 유치한 신앙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확신을 나눌 수 있기를 빕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받는 사랑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본물처럼 쏟아붓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표현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었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해서 쏟아붓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는 감격은 참으로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비길 수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때로는 자식을 힘겨워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쏟으시는 것입니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이죠.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도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두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받은 삶은 절망과 위기를 견디게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받는다는 가치는 평상시보다도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가치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일수록 이 사랑받음의 확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오늘 나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이의 기대에 합당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해서도 신앙에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을 잘 간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나를 얻으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무엘상 30장 13절에 세상 주인들은 종이 병들었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치 못해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지로 의무에서 예배하는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수시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당연함에도 독생자를 내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변화해 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찬송가 202장 2절에 보니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다시 4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후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을 7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받음으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행복들은 1절, 2절을 중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는데 사랑받음으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행복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주변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받는 감정과 미움받는 감정은 주변과의 관계에도 엄청난 차이를 미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받음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우리의 행복은 두 번째로는 은혜를 누리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저 주시는 영생이란 선물은 미래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족한 삶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영원히 미래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가진 행복을 일깨워주는 격려가 기뻐하라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이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두 낱말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웃고 또 웃는 경험이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계속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주체치 못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찌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변치 않은 확신과 그러므로 적어도 그러한 사랑받는 감격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삶에서의 확신과 미래적인 소망, 은혜 안에서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같이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려가는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기쁨과 감사로 서로를 더욱 격려하고 섬기는 희생의 삶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나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사건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꽃이 나와서 돌에 십계명을 하나씩 새기는 장면은 정말 특별하고도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시내산에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던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당시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약 히브리서에는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해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세 번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으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구름과 불꽃과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축하 행사와 그를 위해 모인 수많은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순교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피는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많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